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제자는 실패해도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베드로는 과연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오게도 심지어 죽는 데까지라도 가겠다 호언장담하고 떵떵거리며 큰 소리를 쳤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데 특별히 56절에 한 여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할 때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한 거죠. 여종은 사실상 이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종, 그러니까 여자 노예의 말은 사실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 남자였거든요. 그 여종과 유대인 남자가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다.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세 번 부인하고 있는데 사실 세 명의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에는 두세 증인이 확정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명의 증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더욱이 우리가 어디를 가면 사투리를 들으면 이 사람이 경상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그 지역 출신을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갈릴리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만 들어도 저 사람은 갈릴리 예수님과 동향 사람이다 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고 세 명의 증인이나 있고 자기 말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한패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시험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고 하는 것을 감추기 시작할 때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거를 감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점점 큰 시험, 큰 유혹 밀려와가지고 결국에는 엄청난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담대한 용기,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게 오늘 본문에서 안 되는 거예요. 더욱이 사실 시험을 이기려면 태도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5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다른 제자들은 사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비겁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확실하게 대놓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의 용기도 조금 없었어요. 베드로는 마음에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에 대한 염려와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도망가지는 못하고 멀찍이 따라갔던 거죠. 이런 사람이 마귀의 표적 되기가 쉽습니다. 아예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면 유혹의 대상도 되지 못해요. 나머지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무슨 유혹과 시험의 대상도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서 확실하게 따르면 오히려 시험이 사실 이런 창피한 시험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더 담대한 방식으로 뭘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이제 시험이 오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상당히 애매했어요. 확실하게 따른 것도 아니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게 멀찍이 따르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습게 보는 거죠. 왜 우리가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면 짐승이 사냥을 할 때 그 패거리 중에서 그 동물 무리 중에서 제일 약한 거 그리고 뭔가 이렇게 무리에서 좀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거 공격하거든요.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저 허약하거나 멀찍이 떨어져 있거나 뭐 혼자로 돌아다니거나 이런 짐승을 맹수가 노려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시험을 이기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입장이 분명해야 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더라도 뭔가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죠. 더욱이 멀찍이 따라와가지고요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보면 55절 5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5절과 5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지금 대화가 모닥불을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날이 추웠겠죠. 일교차가 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항상 추운 거거든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 있으니까 추우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불가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 뭐 얼굴을 볼 수도 있고 불에 비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주변에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작은 이야기로 저 사람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왜냐하면 이게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성전에도 들어가시고 사람들 가르치시고 논쟁하시고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워낙 또 유명인물이고 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보니까 오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 사람들이 본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상 큰 실패의 출발점은 언제든지 작은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따라온 제자가 이게 모닥불 사이에서 앉아 있다가 이게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멀찍이 따라가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버릴 용기도 없는 뭐 이런 베드로가 사실 자기 정체를 부인하면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제 시험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시험을 당한, 오늘 보면 63절과 64절, 6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3절과 64절, 6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계신 거죠.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리면서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 같은 것이 무슨 선지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 선지자라면 눈을 가리고 쳐도 누가 예수님을 쳤는지 알아맞힐 수 있을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는 보통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걸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무슨 점쟁이 같은 뭐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치면서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이러면서 예수님을 욕했는데 얼마나 예수님에게 모욕적인 그런 행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런 조롱, 그런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 이게 이제 이 신문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6절부터 70절을 보시면 66절부터 7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을 거다는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사실상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구절로 이해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그런데 자기가 다니엘 7장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이 영광 하나님 앞으로 이제 인도되어 가지고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받는 그래서 영원히 패하지 않을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뭐 이런 구약의 약속을 이루는 분이 바로 자신이라.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인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감추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누군지 감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바로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인자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네가 더 명확하게 묻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들이 바로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출 의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가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감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 같은 것이 뭐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이렇게 된 것이 십자가 죽음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숨기지만 예수님은 숨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큰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될 거는요, 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기도하신 예수님은 승리하시는데 기도에 실패한 제자도 시험에서 실패. 기도에 실패하면 시험에도 실패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승리는 그 기도의 승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어떤 시험 당할 거를 미리 다 예고하셨어요. 사단이 밀가루 듯하려고 너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베드로가 큰 소리치죠.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큰 소리쳤을 때 네가 오늘 닭을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주님 그렇게 경고하셨는데요.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도 잊어먹은 거예요. 졸다가 예수님의 경고도 잊어먹고요. 멀찍이 따르다가 예수님의 말씀도 다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하는데요. 자기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아주 충격적인 구절이 있는데 충격적인 구절 오늘 61절, 6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1절, 6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어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와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 들리고 예수님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모습 혹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게 베드로의 귀에 들릴 만큼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아마 뒤편에 있고 예수님은 신문하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에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몸을 돌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몸을 돌려가지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거죠. 이것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저 앞에서 예수님이 시험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조롱과 온갖 모욕을 당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막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뒤에서 나는 예수 모른다.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그 사람과 관계없다. 나는 네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자기 신분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가지고 베드로와 시선이 마주치고 보셨다는 거는 똑바로 보셨다. 똑바로. 그래서 뚫어지게 바라보셨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아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을 돌이켜서 시선이 마주치고 똑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신 거죠. 사실 경고하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이미 사단이 밀가루 타려고 너를 청구했다 말씀하실 때부터 베드로가 막 큰소리 떵떵 쳤지만 너는 그렇게 큰소리 쳐도 네 말에 책임 못 질 거야.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런 것까지 이미 다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실망 어떻게 보면 책망, 아니면 어떻게 보면 위로, 어떻게 보면 아쉬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래도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하는 원망이라기보다 안타까움과 애처로움과 뭐 그런 걸 담고 있는 이런 시선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 사건, 그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뛰쳐나가게 했고 그리고 통곡하게 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신 예수님, 그리고 감람산에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막 온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신 예수님, 사실 그런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심히 통곡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실패한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 사건 때문에 통곡하면서 다시 돌아서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고난 주간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시선을 좀 맞추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얼굴, 그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치는 그런 경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